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의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긴 기도 중에 일부입니다. 22절,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예요.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22절부터 53절까지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반복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주의 깊게 읽으면 이 솔로몬의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도문이 이렇게 길게 적혀 있을 때는 이거를 잘 읽어보면서 이런 기도를 배우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난 몇 가지 강조점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 자신을 주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 28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왕이에요. 왕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주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왕처럼 살면 안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왕처럼 살라고 그래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뭘 좌지우지하고 자기가 명령하고 뭐든지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살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나는 왕이 아니라 종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 굴복하며 살아야 될 종이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짐을 짊어진 사명자이지 통치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지난번에 예레미야 묵상할 때도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목자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겨준 양떼를 잘 돌보고 살찌우게 해야지 오히려 그 양떼를 무너지게 하고 망치는 그런 악한 목자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를 다 내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예레미야 묵상할 때 본 적이 있었거든요. 왕인데요. 통치자가 아니었어요. 이 솔로몬이 왕인데 통치자가 아니고 사명자였던 거죠. 사명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역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을 잘 따라서 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을 때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왕이 아니라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사명자로 종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디서나 통치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회사의 사장님들도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직원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사명의 자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집안에서 가장이 집안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 가족들을 잘 건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구나 하는 거 기억하면서 집안에서 어른이라고 해서 왕노릇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아이에게 왕노릇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사명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거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뭐 어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꾼이든지 아니면 무슨 뭐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께 메인 종이다. 하나님께 메인 바 된 일꾼이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끔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뭐든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막 성질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인생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조바심을 내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안달할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좋으니 주님 뜻대로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을 때 예수님 마음대로 안 된 거죠. 괜찮아요. 우리 뜻대로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 뜻대로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할 때 주님 뜻대로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이 일이 진행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그 뜻을 묵상하고 그 뜻을 배우고 그 뜻 앞에 굴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뭐든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제자, 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요.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기도를 쭉 읽어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내 아버지 다윗.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곳에 어른들이 많은데 자녀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끄러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다윗은 솔로몬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언급할 때도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8장 24절에도 있고요. 25절에도 있고요. 26절에도 있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 내 아버지 다윗인데요. 항상 그 앞에 수식어가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솔로몬이 생각할 때 자기 아버지 다윗은 주의 종이었던 거죠. 주의 종처럼 비춰졌던 거예요. 종이 뭡니까? 종은 그야말로 제어가 되고 통제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솔로몬의 눈에 비친 자기 아버지는 주어의 종이었던 거죠. 한 20년이나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다 무덤에 묻히고 난 뒤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생각할 때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로 기억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은 그런 모습으로 추억이 될 수 있는 부모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뭐가 돼야 성이 풀리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참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녀로서 자기가 자녀로서 솔로몬이 바라본 아버지는 하나님께 메인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하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왕처럼 살면 안 됩니다. 왕처럼 살면 안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왕같이 살라고 그래요. 뭐든지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못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할 수 있어도 안 하고 할 수 있지만 못하고,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제어가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힘에 닿지 못하지만 여튼 내가 그걸 하려고 몸부림쳐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제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니라 일관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볼 때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매여서 사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요 자기 아버지도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자기도 주의 종, 최소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할 때까지 솔로몬은 주의 종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대단한 일, 어떻게 보면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언약궤를 그 지성소에 안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그래요.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이 가득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출애굽기 마지막 장 그 40장에 보면 성 막을 완공했을 때 구름이 가득했어요. 이거를 보통 쉐키니나라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럴 때 그 구름이라는 거는 하늘에 떠 있는 저런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종류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의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게가 있거든요. 사람이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과거의 그 영광이 재현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이. 옛날 어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그 영광이 가득하게 임해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꼬꾸러지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여튼 그 은혜의 감격에 매인 그런 예배, 그런 예배 우리 시대에도 좀 반복이 되고, 우리도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자주 경험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 보게 해주세요. 말씀을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 은혜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 들으시는 그 역사 보게 해주세요.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그런 어떤 갈망,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그렇게 봉헌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쭉 묵상하다가 보면요, 인생에는 정말 다양한 상황이 있어요. 인생에는 정말 다양한 상황이 있는 거죠. 특별히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언급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깨져요. 서로 친구였어요. 이웃이었어요.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이었어요. 서로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열왕기상 8장 31절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이 진짜인지 하나님 앞에 맹세해봐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열왕기상 읽을 때 솔로몬의 첫 번째 재판이 창녀를 위한 재판이었는데 그 창녀가요 한 집에 사는 두 창녀였어요. 서로 친구였어요.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 하나, 살아있는 아이를 가지고 서로 다툰 거거든요. 서로 사이가 좋았어요. 서로 믿고 신뢰하고 친구로 지냈어요. 그런데 갈등이 생기고 이해 다툼이 생기고 이 저 사람 말을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33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8장 33절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전쟁에 나갔는데요.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35절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가뭄이에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 3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라는 말은 꼭 여기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온갖 사건 사고들 온갖 어려움들이 밀려닥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그런 온갖 사건 사고 온갖 어려움이 밀려닥칠 때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 시대에도 정말 온갖 사건 사고들 있는 거죠. 생각지 못한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인생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밀려닥칠 때가 있어서 정말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기도도 들으세요. 4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은 할례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언약의 백성 아니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상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기도, 그런 예배, 그런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억해야 될 것 중요한 것 하나가, 성경이요 히브리인 유대인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어떻게 타락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복주시려고 하는 분, 그 천하 만민을 복주시기 위하여 택하신 그릇이 유대인이고 교회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맡겨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어도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있을 때는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렇게 도와줘야 돼. 그래서 우리만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인생에는 아주 결정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4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고대 사회에 전쟁이 중요했어요. 전쟁에는 개인이 죽고 사는 것도 있지만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 부족 자체가 다 허물어져요. 모든 남자는 다 죽고 모든 여자아이들은 다 노예가 되어 끌려가고 그러면서 하여튼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전쟁이 얼마나 결정적인 문제였는지 몰라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죠. 러시아 속담에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배를 타고 나가려면 두 번 기도하고 결혼을 하려면 세 번 기도해라는 말이 있대요. 뭐가 무서운 일일까요? 제가 한 번씩 결혼하겠다고 오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같이 위험한 일, 한 번 배 타는 거 더 위험, 결혼은 더 위험한 일. 근데 중요한 거는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인생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살다가 보면 내 인생이 이제 끝장이 났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끝장이 났구나 싶을 때가, 삶의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46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패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갔다는 것은요, 전리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대 사회는 부족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부족 중심의 사회에서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요, 자기 부족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 부족이 사라졌어요. 돌아갈 데가 없는 거죠. 이를테면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뭔가 일어설 소망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으면 이게 뭔가 이렇게 뭐 희망을 부여잡을 수 있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돌아갈 데가 없다. 회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삶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럴 때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없고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없어요. 아무리 인생이 절망적이고 아무리 인생이 비참하다 손치더라도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본문을 쭉 읽으면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솔로몬의 기도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요,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뭐 이런 표현이에요. 50절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50절에 보면 용서하시며 허물을 사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열왕기상 8장 30절에도 있고 34절에도 있고 36절에도 있고 39절에도 있고 계속 나와요. 계속. 그리고 이 사시며 사여 주시고 사시고 뭐 이런 표현 앞에 또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 주께 범죄함으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 범죄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요건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언급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은요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당한 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당한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이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살고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기도할 때 얼마나 담대합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고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나는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 사실 그런 상황은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도 알아요. 이게 죄 때문에 당하는 문제인 줄 자기도 알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도할 때 민망하고 얼마나 얼굴이 뜨뜻하고 뭔가 좀 초라하고 주눅들고 뭐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생기는 많은 어려움들은 죄 때문에 생겨난 일일 때도 있어요. 이를테면 전쟁 패배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이 되거든요.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전쟁에서 패배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은데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은 군대 사령관이에요. 하나님이 사령관이에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군대예요.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군대인데 어떻게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나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전쟁 패배가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명령에 복종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명령 복종을 안 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군대 사령관이신데 그분의 명령에 제대로 복종해야 뭘 이게 전쟁 승리가 될 텐데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그 명령에 제대로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 그 군대가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번 민수기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만군의 여호와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군대로 조직하세요. 그래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다 개수하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치게 하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가요. 구름이 떠오르는 건 다 보는 거지만 제사장의 나팔이라는 거는 지휘하는 그 지휘관이 명령을 내려야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조직화된 군대였어요. 그런데 그 민수기에 나오는 군대가 다 광야에서 쓰러지는 거죠. 왜냐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종이지 주인의 명령에 순종을 안 하면 그게 무슨 종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이 볼 때 왜 다윗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군대 만군의 여호와신데 그 군대가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패배, 전쟁 패배에 대한 이야기가 솔로몬의 기도 속에 여러 번 반복이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래도 그런 군대의 기도라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레미야 묵상할 때 예레미야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가 뒤되어서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므로 내가 내 소유라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나온 표현인데 이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소유라는 표현은요 이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이 보물같이 여기시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은 숲속의 사자. 숲속의 사자가 뭡니까? 이게 확 하고 덮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는데 뭐 골목에서 누가 확 하고 나오면 그게 놀래본 적 있으신 분. 인생을 재미없이 사시는군요. 장난을 쳐도 그런 장난을 좀 얼마나 놀래요. 그런데 이 숲속의 사자예요. 얼마나 섬뜩해요. 내 소유인 줄 알았는데 내 자녀인 줄 알았는데 숲속의 사자 같은.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섬뜩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 그렇게 범죄해서 다 무너지고 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인생이어도 하나님은 그런 영혼의 기도도 들으실 만큼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지어서 쫄딱 망했다 싶을 때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 이렇게 곤란한 형편에 빠져 있는 것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손치더라도 그때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쫄딱 망했을지라도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솔로몬의 기도를 쭉 읽으면 여기에 또 계속 반복되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전을 향해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8장 44절 한번 보시겠어요?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이런 표현이 있고, 48절에도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런데 여기 두 구절만 있는 게 아니고 열왕기상을 보면 8장 29절에도, 8장 30절에도, 8장 35절에도, 8장 38절에도, 42절에도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기도를 성전을 향해서 한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성전이 왜 독특한가요? 사실 성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솔로몬이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그거는 뭐 그다지 큰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8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기도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데 왜 기도하는 사람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는 일종의 그 간절한 몸짓, 간절한 몸짓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다 무너지고 다 깨어졌어요.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몸짓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주님을 바라본다. 이거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다 사람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예배나 기도를 어디서나 할 수 있죠. 어디서나, 어디서나, 또 어디서나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인생이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연약한 존재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어디서나 기도하고 어디서나 찬송하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훨씬 집중하기가 쉽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성전이 어디냐? 오늘 예배당 건물은 성전이 아니고 오늘날 성전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고 오늘날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 모인 무리들, 이 공동체가 우리가 사람이 성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야, 건물은 성전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 예배당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점점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영적인 감각이 식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는 횟수가 적어지고 예배당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영적인 감각은 점점 이렇게 식어져 갈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건물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을 짊어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배를 드릴 때는 시간을 내야 돼요. 기도를 할 때는 시간을 내야 돼요. 어떤 분 전에 누가 제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운전하면서 기도하신대요. 운전하면서.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청소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오로지 그렇게만 한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기도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산책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뭐 뛰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성령, 충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산책하며 기도할 때 산책이 중요한 것인지 기도가 중요한 것인지,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할 때 설거지가 목표인지 기도가 목표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한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청소하면서 기도하고, 만약에 기도를 그런 식으로만 하면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감각은 점점 식어지고 하나님과 눈을 맞출 수 없는 그런 아주 메마른 심령으로 변해갈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 거죠.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고 어디에 시간을 드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곁눈질로 바라봐도 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릎 꿇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뿐이지 곁눈질하며 바라봐도 될 뿐이 아닌 거예요. 영적 철인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시간 내기 어렵죠? 시간 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을 요구하는, 우리 시간을 요구하는, 우리 눈길을 끄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봐야 되고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간 지나고 나면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산만해요. 삶이 우리 시간의 한 대목을 떼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너무 바빠요. 예배를 드릴 여유조차 없어요. 제가 볼 때 예수 믿는 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를 좀 나와서 그래도 한 주간 삶의 디딤돌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점점 예배를 잃어버려요. 너무 바빠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분주한 것이 죄입니다. 우리 시대에 분주한 것이 죄예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죄고요.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 정말 정신없이 사는데요. 그러다가 무너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모든 일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거든요.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이를 키우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인데 정작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만한 여유도 없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시간도 없이 막 이런저런 일을 정신없이 많이 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다가 퍼빙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다는 거 제가 봤어요. 퍼빙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전화, 폰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스노빙이라고 하는 무시한다고 하는 단어를 합친 신조어 영어 단어예요. 그런데 이거 전화기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누구랑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셔요? 전화기 들고 뭘 하면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예전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전에 저희 집에서 신문 매일 이렇게 배달해서 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신문을 보면서 우리 집 사람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잔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저는 신문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했더니 우리 집 사람은 좀 싫어하더라고요. 신문 끊어버렸어요. 아. 그런데 요즘은 핸드폰 들고 핸드폰 검색하거나 핸드폰 뭐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이랑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신조어가 생겼대요. 뭔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죠. 저는 누구랑 대화할 때 전화기가 울리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분은 지금 앞에서 대화하는 분이지 지금 전화기를 울려서 나한테 쳐들어오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뭐 상담을 하거나 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누가 전화 오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이야기하는 분이 목사님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 안 받아도 된다고 누군지도 모른다고 안 폈으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죠. 제가 전화를 안 받을 때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아, 우리 목사님이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왜 우리 목사님은 전화를 제대로 안 받는 거야. 어떻게 그 전화를 받겠어요. 지금 앞에서 지금 고민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 이야기하는 그분이 중요하지. 그분에게 집중을 해야지 뭘 그 사이에 또 뭐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퍼빙하듯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겪는 질로 봐도 되는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 집중하고 그거는 우리의 어떤 그 목마름, 영혼의 갈망을 주님 앞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디서 전주 제자교회가 있는 평화동 17평화 17-5 뭐 이 길을 바라보고 기도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중요한 것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되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를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겪는 줄로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며 경외해야 될 뿐이지 그렇게 겪는 줄로 바라보고 두 가지 한꺼번에 하면서 그렇게 대접해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그 시간에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에 전화기 울리면 전화 받지 마세요. 하다못해 요즘은 예배당에 성경책도 안 가지고 오면서 성경 앱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앱이 다 있대요. 그래가지고 앱으로 물론 이제 하여튼 이 스크린에 띄우는 것도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띄웁니다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경을 앱으로 읽어요. 그러다가 카톡이 와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할까요? 예배 시간에. 심지어 예배 시간에 전화기 들고 받으러 나가는 분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전화기가 울려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을 해야지 그게 무슨 전화, 그 예배 시간에 온 전화가 얼마나 정말 누가 죽고 사는 문제 같으면 나가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에 좀 있는데, 그분이 뭐 긴급, 누가 환자가 숨이 넘어간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예배 시간에는 전화기를 꺼놓고, 예배 시간에는 전화기를 받지 않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 핸드폰 켜놓고 예배 드리는 분들은 설교 시간에 누가 카톡이 오면 거기다가 답을 하면 지옥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영적 철인 기간이에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다른 일을 하면서 하지 마세요. 다른 일을 하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인간인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겪는 줄로 힐끗힐 것 바라도 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셔도 될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냥 겪는 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 경험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10분 기도할 수 있는데 10분짜리 기도만 계속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실해지는 거예요. 얄팍해지는 거죠.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지 않으시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연약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늘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